다니엘 7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의 형식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일련의 그 환상을 통한 계시들이 1인칭의 그러한 형식으로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대예언서로 구분되어져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진 이 구성되어진 다니엘서의 절반이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이 받은 직접적인 그러한 계시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진면목은 이 7장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찌 말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그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사실 다니엘서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입니다. 이 7장에서의 말씀부터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는 어떠한 계시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서 7장 가운데 나와져 있는 예언을 다니엘이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불안했던 바벨론의 마지막 때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다니엘서 5장 부분 그렇게 나누었을 때요. 그때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벨사살은 자신 혼자 이렇게 바벨론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나라를 둘이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분열해서 나누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두 명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서부터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질 세대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심히 어렵게 할 때였습니다. 바벨론 안팎으로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떠한 변주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의지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던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그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로 당신의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일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로 이렇게 구분하여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살펴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자연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며 이것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계획하셔서 이루신 이가 누구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세계 가운데에 모든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에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 초월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환상, 직접적인 음성이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또한 중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말씀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시는 그 지점까지 특별 계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와 목적과 정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시와 환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이제 그의 승천과 더불어 교회와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현현하시고 음성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이제 어디로 집약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집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상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한 모든 기록들이 이제 말씀으로 압축되어져 함의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의 모든 정점은 모든 정수는 이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 이리 말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상징, 상징적으로는 네 방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쳤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 역사의 전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 전 부분에 무엇이 불었다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바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방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몰려 불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큰 바다로 몰려 불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일반적인 용례에서요. 여러분 큰 바다는 악한 세상 말하고 이방의 큰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큰 거부의 세력들을 말할 때에 큰 바다에 그렇게 비유하여 표현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서 이제 세상의 그 악한 세상 가운데로 몰려 불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들이 각각의 시대 가운데에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계시가 오늘 2절 가운데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큰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이 악한 세상, 이방의 큰 그러한 여러 넓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네 짐승은 인류 역사상 있었던 네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네 제국이 이 짐승에 빗대어져서 악한 그 세상, 즉 큰 바다로부터 하나씩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각각 그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제국이 갖고 있는 성질과 구성과 역사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 또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가 큰 신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꿈 있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된 머리에서부터 새와 그리고 흙이 섞여져 있는 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분을 그가 꿈꾸었던 것,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으나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꿈을 알아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였던 일들. 여러분 그때에도요,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스, 로마에 대하여서 순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오늘 동일하게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환상 중에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떠한 짐승이 나옵니까? 날개가 달린 사자의 형상을 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짐승은 사자의 모양이고요, 날개는 어떠한 날개 말합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요, 바벨론을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다 보면 이 사자 위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문양이 바벨론의 고고학적인 전통적인 이들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땅에서의 사자, 공중에서의 독수리, 각각의 공간에서는 가장 강력한 맹수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맹수가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벨론이 실로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그 신상의 꿈에서요, 바벨론 머리로 그렇게 비유되어졌는데 그 머리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금은 가장 고귀한 그러한 금속이었는데 바벨론의 영광과 강성함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강한 아주 강성한 나라와 민족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4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강성한 짐승과도 같았던 그러한 어떤 존재와도 같았던 바벨론이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나약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성하게 그렇게 되어졌으나 올라왔었을 때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가 모든 영광과 강성함을 잊고 연약한 사람처럼 그리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이어서 나타나는데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도 마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짐승 어떠한 것과 닮아 있습니까? 곰과 같이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만큼은 아니지만요, 곰도 매우 강력한 맹수로서의 위치가 성경 내에 확고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고로 이 다음 바벨론 다음 나타날 제국도 바벨론만큼이나 그렇게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등장하여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5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뒷발로 서서 앞발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의 영상을 보면 곰이 매번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에 따르면 자기 몸을 일으켜서 두 발로 지탱하고 그렇게 서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환상 중에 이 짐승의 이러한 자세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의 형태였는데 이 연합의 형태가 한 나라, 한 민족, 한 제국이 되어서 힘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서로 각각이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있었다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였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취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결합되어진 형태를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로 알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어떠한 또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의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지금 물어뜯 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리디아와 바벨론과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입니다. 이 세 번의 큰 제국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 세 갈빗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아주 강력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강한 힘을 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되어지나 이제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들은 리디아와 바벨론과 이집트를 물리쳐서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금 이 짐승을 보며 말하는 이들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많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5절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그 정복의 전쟁이요, 아주 철저하고 완벽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음을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5절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짐승 중에 우리 먼저 두 가지의 이 짐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제국들이 모두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강성한 제국이었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역사들을 세워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러한 나라들도 누구의 계획 안에, 누구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운행과 계획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분명히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 모든 왕의 왕 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와 환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보았었을 때에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중 두 짐승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짐승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지온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강성한 나라와 민족과 제국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강함과 독수리의 강함과 그리고 곰의 강함을 갖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영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고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제단에 나와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님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각의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하는 바를 주님 아실 줄로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소망들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각각의 아버지님 자신의 삶과 또한 가족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과 앞으로의 진로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그 기도 각각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일들, 모든 삶의 전부분들 가운데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